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한국에서 2018년도에 죽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응답한 사람의 60% 이상이 죽음에 대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60%니까 아마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합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통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바울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 내가 죽으면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보십시오. 바울은요, 확실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요,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그게 나에게 좋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가긴 가겠는데 지금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죽는 것이 제게는 유익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을 향한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현장에서도, 아니 생명을 잃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고 해서, 하늘을 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그거 너무 좋은 일이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소망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다윗마스, 너희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 주님과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목적지가 분명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 가는 길, 그 가는 선택이 분명해지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답게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성도답게 살라라는 그 목적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아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라 라고 말을 하죠.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아픔이 있으면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싸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연주하는 게 좋은 연주가 아닙니다. 좋은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내 소리를 작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멈춰서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연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내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한마음이 돼서 때로는 내 소리를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소리를 작게 내기도 하면서 연합해야 하는 거죠. 물론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끊임없이 분열되도록 만드는 거죠. 다툼, 갈등,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공격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실패해, 성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수많은 말들,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들 앞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 상황이나 대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요, 고난은 악한 것, 뭔가 잘못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 안에 이런 통념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삶뿐 아니라 죽음에도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생명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마디로 합축돼서 담겨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동일한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